우리 학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부터 우리 이제 학계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서의 말씀 첫 부분은 예전에 저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들으셨던 말씀이지만 또 함께 좀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학계서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신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어떤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떤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먼저 학계서가 쓰여진 당시의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계서는 성경 거의 마지막 부분에 쓰여져 있죠. 그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시대인 포로기 이후의 사건을 이 학계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남유다와 예루살렘까지 다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하게 되는데 얼마 후에 회복이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허락되고요. 마침내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기업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 일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바사왕 고레스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바사왕보다도 더 크신 왕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을 당할 당시에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70년 후에 회복시켜주리라. 그리고 70년 후에 내가 회복할지라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하리라 하신 말씀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70년 후에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 백성들로 기도하게 하셔서 백성들도 같은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실 때에 우리의 열망을 함께 참여시켜 주셔서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그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70년간의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언약기업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 고레스 왕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에 가면은요, 이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바사왕 고레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몇 번에 이루어졌죠? 예,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도 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겨나고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 학개서 말씀이에요. 1차 포로 귀환은 방금 읽었던 에스라서의 말씀처럼 무엇을 위한 포로 귀환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전, 즉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귀환한 사람들의 대표들이 있는데, 인도자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 선지자. 그리고 오늘 보면 1절에 보여지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세 직분의 사역을 중심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이 1차 포로 귀환 후에 언약 기업의 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 이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당시 바사왕 고레스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약탈해온 성전 물품들을 다 내어줬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여건들까지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까지 다 보내어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이 바로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성전 재건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었어요.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핍박이 있었고요. 계속되는 기근과 여러 역경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하나됨이 깨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전의 기초만 세워놓고 성전 재건이 약 14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셔놓고 여러 내외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외적으로 여러 고난과 핍박들이 있었어요.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밖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14년 동안이나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초대교회 때도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큰 박해가 있었고요. 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 교회, 유대교회,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계속 교회를 세워가셨죠. 그것을 보면 다른 문제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신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을 가장 첫 번째 목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으로 다시 회복시켜 보내실 때에 내 집을 지으라 하는 것을 첫 번째 삶의 목적으로 주셨어요. 초대교회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며 가장 첫 번째 명령도 무엇이었죠? 내 증인이 되어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성전 짓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학계서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저 자기 집 세우기에 바빴더라.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세워야죠. 그러나 하나님 집 세우는 것에는 전혀 열망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것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개서의 중심 내용이었어요. 이 교회의 말씀 사역도요, 물론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만 또 한 가지의 말씀 사역의 목적은 뭘까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며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무슨 뜻일까요? 보잘것없는 나무 하나라도 가져다가 내 집을 세우는 것. 이것을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내가 무슨 삶을 기뻐하는지, 내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영광을 받으시는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고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굳게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도 굳게 세워가게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열망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있지 않을 때에 다시 그 백성들을 굳게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온 백성들이 하나 되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이 성전을 함께 세우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들도 굳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았을까요? 왜 이 땅에 내버려 두셨을까요? 잠시 이 땅에서 왜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주신 사명을 이루다가 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 하나님의 집을 세우다가 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교회의 모든 사역의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굳게 세우는 열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그 안에서 굳게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이 성령님이 이뤄가시는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성화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열망을 갖는 것으로 우리도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부르심인지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요, 당시 성전은 건물이었잖아요. 우리도 무엇보다 먼저 교회 건물 짓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건물을 찾고 세우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 건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구약이 가리킨 성전의 참 의미죠. 따라서 성전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고 우리 천국 백성들의 천국 가는 날까지의 부르심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열망을 두고 이 열망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이뤄가시는 역사라는 거죠. 이 열망이 회복되기를 원하여 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열망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께서 1장 1절에서 4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교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이 학계 선지자에게 임하는데 당시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방금 읽은 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죠? 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뭔가 좀 마음이 오지 않나요? 구약에서 보통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는 내 백성이라고 하세요. My people.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시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잊고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누구의 하나님, 저 하나님, 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이 교회가 마이 철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이 교회, 홍 목사의 교회, 누구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향해 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버지신가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는 내 교회인가요? 이것부터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언약 기업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는 뜻을 버리고 살아가는 백성.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백성들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The time has not yet come to build God's house.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여러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 돌아볼 여유가 없다. 내 삶 돌아보기도 바쁘다. 아니, 하나님 집을 세울 자들은 따로 있다. 그래서 직분자들 세우는 거 아니냐? 아니, 나는 하나님 집을 세우기가 싫다. 별로 관심이 없다. 아니, 마음이 떠났다. 내 집부터 먼저 든든하게 세워놓고 우리가 먹을 것부터 다 마련해놓고 우리 삶의 문제들이 좀 해결되고 여유가 생기면, 그리고 관심이 다시 회복되면, 아니면 내 마음이 좀 바뀌면 그때서야 생각해보겠다. 이런 뜻 아니었을까요? 그러자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뜻인가요? 내 집은 황폐한데, 내 집은 망해가는데, 너희는 화려하고 비싼 것으로 장식한 좋은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뒷부분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내 집만 지으면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포로된 것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기업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잊고 있었습니다. 먼저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는 것. 그런데 그보다 다 자기들의 집, 자기 나라를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을 집을 돌아보거나 세우려는 마음이나 열망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있다고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이로써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집 세우는 것이 그들 삶의 기쁨과 영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은 목적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죠. 성전은 모든 제사와 예배의 중심이었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언약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출애굽 구원 후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심의 언약을 맺으신 후에 가장 먼저 명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시내산으로 불러 언약 맺으신 후에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며 교제를 나누시는 것. 그래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먼저 성전부터 지어야 했죠. 성전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세상 집 짓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 마음과 뜻과 재물과 시간 다 자기 집 세우는 것에만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위의 대적들 때문에, 계속되는 기근 때문에, 나에겐 가진 것이 없어서, 서로 나눠지고 분열된 것 때문에, 마음이 떠나서. 항상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할 이유보다 세우지 못할 이유들을 더 많이 갖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전을 세우려 하지 않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보다 그저 세상에서 안주하며 세상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나 영광 받으시는 것에 관심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품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부르심을 잊고 살아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나 구원받고 돌아온 가나안 땅에서나 그들의 삶에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이방인들의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기 집 짓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단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원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살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포로기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학개서 1장 6절과 10절 11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예언약으로 하면은요 언약 저주의 심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 축복은 성전을 짓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언약 저주의 심판은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것으로 증거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하나님의 언약 축복,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도 그 성전을 재건하는 열망을 갖는 것이 회복의 증거였어요. 하나님 집을 세우려는 마음이 회복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찾고 구한 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들의 집을 세우는 삶만 살아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집을 버리고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고 떠나셔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죄에 빠진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을 권고하십니다. 나중에 스가랴 선지자도 또 보내세요. 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축복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예전에 다윗에게도요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주실 때요 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언약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축복의 약속이 어디에서 가깝게로 성취가 되죠?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국과 왕권이 굳게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왕국과 왕권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잘 세워져 갔나요? 아니었죠. 왕과 솔로몬 왕의 말세가 굉장한 큰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었죠. 왕과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왕도 패해지고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세요. 언약 저주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끊쳐졌나요?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고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할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들을 통해 하나님 전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 아들이 남아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인 왕들이 남아있나요? 다 망하고 끊쳐지지 않았나요? 아니 왕을 통해 아들 왕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언약 축복의 약속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있나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더라. 스룹바벨 어떤 자였나요? 유다 총독은 당시 바사 왕이 세운 유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가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은 바로 다윗의 자손 아들이었습니다. 바사 왕국에서 볼 때는 유다 총독이었지만 유다 백성들이 볼 때의 스룹바벨은 유다 지파 다윗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다윗의 아들을 통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선지자 학개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이것을 명하십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명하시고요. 그들의 말씀 사역과 다스리는 사역 그리고 예배 사역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려고 지금 말씀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학개서 1장 14절에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지만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성령님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14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어 4년 만에 완성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언약 축복이 다시 확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셨다는 거죠. 아니, 회복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악을 범해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방 백성들처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까지 또다시 타락해요. 망하기 전에 죄악으로. 그래서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이후의 역사를 보면 재건된 성전이 또다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또다시 떠나셔야 했어요. 이스라엘은 바사 왕국, 뒤에 오는 헬라 왕국,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로마 왕국의 통치 아래에서 그들의 왕국에 속하여 종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왕이 세워지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우리 죄인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집을 세워 영원한 언약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언제 성취될까요?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보내실 겁니다. 그것도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실 참 다윗의 후손을 보내실 거예요.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영원한 언약 축복이 이루어질 거예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 오시나요?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학개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거하시는 참 성전이셨습니다. 그런데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먼저 무너지셔야 했다는 거죠.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으시며 마치 옛 성전들처럼 완전히 무너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다시 세우리라. 사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는 무너질 수 없는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지시고요. 그때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게 하신 백성들도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살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축복이 성취되는 때가 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참 성전을 지으셨는데 그 성전이 누구라고 하시나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를 예수님과 연결하시어 예수님이 거할 하나님이 거할 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으셨고 지어져 가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성전의 돌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돌들을 예수님이 찾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돌들로 다듬으셔서 한 성전으로 세우셨고 또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한 돌들도 남김없이 다 찾아 세우실 때에 그 성전이 완성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따라서 바로 구약의 성전이 가리킨 참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구약과 같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 그곳이 성전이에요.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따라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하나님 말씀 위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신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황무하게 놔두고 자기 집 짓게만 빨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했던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심판받으셨고요.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구원하신 성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참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떠하셨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자는 이 땅에 머리 둘 것도 없다. 어떤 삶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에만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찾고 구원하여 하나님 집으로 세우는 것에 모든 삶을 바치셨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는 마음이 예수님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게 하셨고요.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운 아들들로 받아들여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즉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세요. 따라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다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십니다. 이 얘기는 이제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 아니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로 부르신 우리 성도들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참 성전 되시고 아들 되신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와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라. 오늘 본문의 선지자 학개와 왕 같은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선지자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성취하셨고 또 성취하실 것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부르셨습니다. 특히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 가르치는 사역, 말씀과 성례와 치리사역으로 교회의 기초를 세우게 하셨고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의 사역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도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어요. 모든 성도들도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며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키라고 하십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이 그 때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수도 없는 재앙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 말세의 재앙의 때가 교회를 세우는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믿는 자들을 교회로 모아 말씀을 가르쳐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세례를 주어 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명입니다. 신약으로 오면은요, 학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는 명령이 성경 여러 곳에 나와요. 우리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도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잘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는 명령이 보이시나요?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어떤 명령이 있었죠? 덕을 세우라. 그런데 이 덕을 세우라는 것이 한글 번역보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영어로 하면 edify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edification, build up, 세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가면 그 뜻이 너무나 분명해져요. 헬라어 원어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예요.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고요. 도메오라는 단어는 세우다, build up,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이냐?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누구의 집을 세우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우리의 부르심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과 같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우라고 하셨나요? 누구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형제를 기쁘게 하라. 내 모든 삶의 목적이 나에게가 아니라 형제들에게 있게 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 형제들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형제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형제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는 자들로 부르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자, 나만 세우는 자가 아니라 형제들을 세우는 자로 부르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집으로 세워지는 것에 내 형제를 사용하시고 내 형제가 세워지는 것에 나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받고 죽기까지 친히 우리를 자기 위에 세워주셔서 성전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 혼자 잘 세워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세워줬고 기도하였고 이끌어주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도 서로 고난받기까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삶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조금 전 읽었던 두 구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연약한 자들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며 모든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자유가 있어서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도 꾸짖으세요. 너희도 너희 집 짓는 것에만 빨랐다. 너희도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 집을 세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며 살아간다고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로 세우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과 형제들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돌이켜 열망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 열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우는 삶은 성도들만 누리는 특권이에요.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물론 나부터 하나님의 집으로 든든히 세우고 내 가정도 하나님의 집으로 든든히 세우며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교회와 형제들도 하나님의 집으로 든든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이, 지금 내 모습이,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나의 어떠한 말과 행동이, 그리고 나의 어떠한 결정이 교회를 세우고 형제자매들을 굳게 세워주시는 건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세우려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있는지 돌아보시고 한 마음을 품고 형제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70년 후에 회복하라고 하실 때 무엇부터 하신다고 하셨죠? 내 백성들이 기도해야 하리라.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제는 혼자 달리는 경주는 없어요. 기독교는 함께 한 몸으로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고난받기까지 함께 일으켜 세워주며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 그때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쉬는 거예요. 그날까지는 열심히 서로 세워주는 수고를 하며 함께 달려가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를 세워주기 위해 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바라보며 천국에서 완전한 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될 그날까지 서로 세워주는 삶으로 회복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주는 우리 예수님 닮은 삶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